지금 몇 시예요?
캐나다시 여러분이요.
네?
캐나다시 여러분. 노량진 수산시장, 애슐리, 자연별곡, 국밥, 양선지 해장국, 꼬치, 닭 한 마리, 소곱창, 육회, 목욕탕에서 먹는 바나나 우유, 끝나고 먹는 오뎅, 슈크림빵, 붕어빵, 내장탕, 우리 동네 아차산 친토보리 떡볶이, 물회, 내장볶음, 돼지곱창, 콩나물국밥, 트럭 아저씨 옛날 김과자, 이삭토스트, 밤식빵, 종로삼각 굴복사 안 먹으면 감자탕 주는 곳, 갈매기살, 오리주물럭, 닭똥집 튀김.
불타는 여고 24시 떡볶이, 물회, 석화구이, 도란도란, 곱창, 공덕, 족발거리, 숯불, 양념갈비, 광장시장 칼국수, 비빔국수, 고구마 케이크, 500원짜리 하드 아이스크림, 엄마 김치찌개, 앤 빕스. 저는 호스트 써니고요.
저는 콜판입니다.
어휴, 밥 안 먹고 녹음했으면 한국행 티켓 끊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장보기 전에 꼭 밥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슈퍼에 있는 거 다 집는다고.
아, 그래도 써니님은 3개월 전에 한국 갔다 와서 그런지 저보단 리스트가 현저하게 적네요.
맞아요. 가기 전까지 먹고 싶은 음식 적는 건 진짜 국룰인가 봐요. 근데 저는 막상 한국 가서 많이도 못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렇구나. 어쨌든 자, 이번 오프닝은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폰에 한국 가면 먹고 싶은 먹 리스트 적어둔 거 한번 읽어봤어요.
언니 한국 안 간 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그런지 먹 리스트 꽉 찼네요. 저기서 한국 도착하고 첫 번째로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엄마 밥상이요. 놀랄 것 같다.
진짜 정답이다. 맞아. 도착 첫날에는 피곤하게 집에 도착해서 딱 뜨끈하게 먹는 엄마 밥이 진짜 최고예요.
잘 못 느끼고 살다가 그냥 이렇게 상상만 해도 좀 울컥하다니 좀 이상하네요. 결혼 전에는 한국을 이렇게 못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저는 점점 항공권 가격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쟁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뭐 물가 인상도 그렇고 해서 그런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서 참 한번 마음먹고 한국 가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물가는 왜 자꾸 오르는 건지 물가 오르는 만큼 월급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요. 좀 올려주라.
아, 근데 또 월급이 올라가면 물가는 그 배로 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리스트들 중에서 좀 땡기는 음식들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지금 외국에서 지내는 계시는 분들이 한국 음식을 엄청 그리워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있어도 한국 물가로 편하게 그리고 그냥 사 먹고 이렇게 시켜 먹고 하는 그 가성비와 편리함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가성비 그거 정답이다.
맞아. 저는 그래서 한국 가기 전에 가장 가고 싶었던 데가 김밥 천국이었거든요. 친구들은 막 오마카세, 요즘은 또 우마카세라고 막 한우 이런 거 먹는데
나 몰라.
새로 나왔나 봐요. 우마카세래요.
세상에.
근데 뭐 호텔 뷔페 이런 것도 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진짜 김밥 천국 세트 하나 시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해외에 있다 보니까 막상 한국에 가면 특별한 어떤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았었던 한국에서 매일 했었던 루틴이나 그런 일상이 너무 그리워서 오히려 여행으로 가면 좀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일상이 특별해지는 시간인데도 이제는 그 시간이 그리워져 버렸네요.
저도 정말 많은 공감이 되는데요. 정말 생각해보니 이번에는 제가 주로 다녀온 곳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데 갈 생각도 그냥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냥 동네나 제가 놀던 나와바리들 그런데 이제 추억들 따라잡기도 바빠가지고 멀리 갈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그래, 동네 친구들이랑 그냥 동네에서 편맥하는 게 최고야.
집 앞에서 노는 게 최고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동네에서만 지내다가 그냥 뭐 가족들이랑 속초랑 일본 여행 정도만 하고 오고 싶어요. 그냥 여의도까지 나가고 싶지도 않고.
속초, 일본 너무 좋다. 친구나 뭐 가족들이랑 자주 놀러 갔나요?
저희 가족은 시간 나는 주말마다 속초에 갔었어요. 속초 가서 먹고 온천 가고. 그래서 저는 속초에 그 대관람차 생긴 거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진짜 얼른 가서 보고 싶어요. 제 눈으로.
그거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모르는데요.
속초 아이.
What? 런던 아이다. 속초 아이예요?
몰랐어요?
Oh no. Okay. 진짜 이름이 속초 아이예요?
네.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거야?
아니야. 진짜 속초 아이예요. 대박이죠?
아이시대루. 이번에도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 분들 출첵하겠습니다.
출첵.
콩순이 어머님인 클레어님께서 럭키 세븐 에피소드에 콩순이 이야기가 소개되다니 너무 감사해요 라고 출첵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쿨파니님 어머님이신 중국동 무비팡님이 저는 언제나 항상 재밌게 듣고 있어요. 저는 1번 추천합니다. 둘이 말하는 게 너무 친근감이 들어요.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녹음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많이들 들어주시고 사연도 많이들 보내주세요. 올해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항상 관심 고마워요. 저희보다 저희 방송 홍보에 더 많이 힘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번은 저희 둘 다 반말 모드였나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파니씨, 저희 나방님께서 보내주신 저번화 후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신혼여행으로 스페인에 다녀왔어요. 식당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담당 서버에게 빌 플리즈를 외쳤어요. 하하. 그러고 몇 분은 담당 서버가 너무 해맑게 맥주를 들고 오는 거예요. 네. 제 엉망진창 발음으로 비어로 들은 거죠. 유유유. 너무 창피하고 당황해서 그냥 먹을까 하다가 옆 테이블에 눈치 빠른 스페인 아주머니가 서버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에게 스페인어로 영수증은 라쿠엔타라고 알려주시면서 영수증에 직접 써주시기까지 했어요. 하하. 그래서 절대 까먹지 않는 스페인어 라쿠엔타. 암튼 영어 발음은 정말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유유. 특별히 영어 발음을 공부하는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오, 사실 이 사연이 저희가 녹음이 끝나고 편집을 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걸 오늘 후기로 쓰게 됐네요.
네, 저도 이게 진짜 공감이 되는 게 그 빌 발음이 우리는 R이랑 L 발음 그 중간 사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L 발음으로 해야지 현지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방님 발음이 엉망진창이 아니라 그냥 우리 리을 발음이라서 한국인들은 쉽게 혼동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마 영어권 나라였으면 대충 그냥 눈치 보고 계산서를 맞아. 줬을 만도 한데 거기가 또 영어권도 아니고 스페인어를 쓰는 데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외국어니까. 해외에서 그 빌 발음이 좀 그러면 그냥 체크 달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냥 체크 플리즈.
오, 좋은 방법이다. 저도 빌이나 체크 번갈아 쓰는 것 같은데 그냥 어쩔 때는 I'd like to pay 이렇게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방법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서버로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분들도 그냥 서버랑 눈이 마주치면 말할 필요도 없이 허공에 손가락으로 뭘 이렇게 끄적이세요. 그러면 그건 계산서 달라는 말이에요. 그 사인하겠다는 만국 공통어이죠.
아, 진짜요? 혹시 쿨버니님인 거 알아보고 사인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닥치세요. 써니님, 영어 발음 공부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많이 들으려고 하고 좀 느끼하고 못 참겠어도 원어민처럼 말해보려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용기.
쿨파니 씨는 어떻게 공부하세요?
그치, 뭐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근데 저도 뭐 남편이랑 대화하고 미드 많이 보고 하면서 듣는 거를 잘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 쉐도잉이 최고의 영어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볼 때 영어 자막으로 봐야지 영어가 늘 텐데 저는 진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즐기지를 못하고 공부하는 기분이어가지고.
맞아요.
영어로 보다가 또 조금 막히거나 그러면 그냥 한국말로 돌리고 그래요.
그 편한 거를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공부 모드로 보던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즐기려고 보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쉐도잉이 뭐예요, 근데 쿨파니님?
듣고 따라하는 거 그대로.
어.
그대로 듣고 영어 발음으로 따라하는 건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근데 그래도 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니까 해야죠, 뭐.
그러니까. 방법은 다 알아, 그죠?
방법은 알아.
그러니까. 실천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빌, 그거 제가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맨날 까먹었었던 건데 너무 딱 시기 적절하게 잘 들어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방님 최고네요.
최고 최고.
그리고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이 또 들어왔죠?
네, 이번엔 1인칭 시점으로 보내주셨네요. 외국인으로 사는 거 가끔 서러울 때 있는데 인터뷰 잘 보고 나서 끝에 비자 얼마나 남았는데? 서포트하기 어려울 것 같아. 등에 비자 얘기 나올 때. 아무리 내 능력 어쩌고 저쩌고 어필해봐야 소용없을 때.
어느 나라든 비자 연장 소요기간도 몇 개월씩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가끔 불법 체류자 되는 건 아닌지 주시하고 있어야 하고 내가 선택한 길이지만 그 자유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래도 좋은 건 나이 신경 안 쓰고 타인 눈치 안 봐도 되고 직설적으로 말해도 상관없다는 거? 무급 오버타임 1분도 없이 일한 만큼 다 받는 거?
비자 끝에는 날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거니 이 나라야.
어느 나라든 인종차별보다도 언어차별이 있다. 외국어 못하면 아무도 안 놀아주고 혼자 놀아야 한다. 그래서 가끔 내 베트남 생활 초기 때 누군가가 내 앞에서 베트남어로 욕한 걸 생각이 난다. 그땐 울면서 오기로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그럴 의지가 하나도 없다.
이거 슬프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맞아요. 아, 진짜 이 치사하고 더러운 비자 때문에 짜증이 나다가도 좋은 점도 있고 뭔가 오기 그런 것 때문에 포기가 쉽게 안 돼요.
맞아요. 진짜 포기가 쉽게 안 되죠, 사실. 여기까지 와서 경험도 이렇게 쌓아놨는데 뭐 영주권 이런 거 안 해보기에는 좀 아깝긴 하죠.
그리고 내 선택으로 내가 안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비자라는 물리적인 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면 뭔가 더 오기가 생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진짜 내가 살기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정말 이렇게 공감이 너무너무 잘 되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영주권 따신 분들도 그 전에 영주권이나 비자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으니까 영주권이 지금 있으시든 아니면은 없든 다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영주권이 없을 때는 영주권만 생기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딱 영주권이 생겨도 그땐 또 언어 문제라든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한국보다 더 좁은 선택지들 사이에서 또 다른 고민과 좌절이 시작됩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던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Life is a sea between B and D.
와우, 멋있는 말이네요. C는 뭘 뜻하고 B는, D는 뭐죠?
그 C는 choice, B는 birth and death. 그러니까 그 인생은 선택이다. birth와 죽음 사이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캐나다에 사는 언니들 같고 멋진데요?
맞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 에이미님도 지금은 이 비자 문제로 좀 힘들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꿈을 향해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어느새 지나가고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날이 정말 올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이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꼭 해야 해요.
맞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긴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예측했던 것처럼 잘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항상 그랬던 것 같아.
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맞아. 그냥 인생에서 뭘 계획을 했는데 그거랑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생에서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도 열심히 살자. 하루하루.
우리 둘 다 피라서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
아 그런가?
그래서 계획을 해도 항상 뭔가 삐뚤어지고 이러니까 굳이 꼭 막 이렇게 1분 1초로 나눠서 계획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제이들이 그랬어. 제이들은 엄청난 선택지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안 됐을 때 선택지도 막 준비해놓고.
그러고 어떻게 살아? 머리가 아파서.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우리는 바로 그 상황이 나오면 또 그때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렇지 그렇지. 와 진짜 생각지 못한 삶이다 그런 건.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죠?
네. 어쨌든 그 뭔가 생각하고 바라는 이상향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물론 그 목표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 점점 그 목표는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근처까지는 항상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선택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나에게 맞는 내가 생각한 삶에 비슷해져 있을 거예요.
에이미 씨 화이팅! 저랑 비슷한 처지라 너무 공감이 됐고요. 그리고 쿨파니 씨가 말씀하신 것도 많은 공감이 되는 게 시크릿 있잖아요. 책. 거기서 말하는 게 꿈을 꾸고 상상을 하다 보면 하루하루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지들에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하는 선택지들을 하게 된대요.
대박. 나 시크릿 안 읽었어. 레알. 그 작가랑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고 있네.
작가님이 핀가 봐.
아 그러네.
파니야 파니야. 캐나다 나 이번에 놀러 가거든. 근데 거기 가서 뭘 먹어야 잘 먹고 왔다고 소문이 날까? 뭐가 제일 유명해? 나 뭐 먹어야 돼?
여기는 화개장터야. 전 세계 각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말 그대로 이민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게다가 무조건적으로 캐나다에 흡수되는 문화가 아니라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나라라서 정말 전 세계의 음식이 그대로 캐나다 대도시에는 다 있어서 어떤 건지든 다 먹어볼 수 있어. 너는 어떤 나라의 음식이 궁금하니?
이게 말로만 듣던 샐러드볼 문화? 샐러드볼 이론은 국가라는 큰 그릇 안에서 샐러드같이 여러 민족의 문화가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즉, 각각의 민족의 고유 문화들은 국가라는 샐러드 안에서 각자의 고유한 맛을 가지고 샐러드를 만드는 것처럼요.
어머, 너무 잘한다, 우리 써니. 자, 이렇게 설명충이 되어봤는데요. 정말 그 토론토는 캐나다인보다 이민 1세대들이 많아서 뭐랄까 짬뽕 도시예요. 캐나다 같지도 않고 동네마다 다른 나라에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저희 동네는 한인들이 많고 조금 아래는 필리핀어 동네가 있고요. 또 동쪽으로 가면 말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전체가 중국입니다.
맞아요. 중국입니다. 중국 동네라서 간판이며 음식점이며 심지어 뭐 쇼핑몰이며 그냥 중국 그 자체예요.
맞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도예요.
맞아.
그냥 거기도 전부 인도 사람이고 인도 가게고 제 친구 백인이 거기 걷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쳐다본대요.
맞아.
저 화이트 듀드 여기 왜 있냐고.
그러니까.
형씨 여기 뭔 일로 왔어? 막...
그리고 또 제가 일하는 가게 동네는 러시안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먹는 음식도 많고 게다가 한국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어서 그 저는 유대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저도.
근데 제가 이제 유대인 동네에 있다 보니까 마트도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인 코셔 전문 마트도 많고 막 피자집도 코셔 피자고 그 마트의 한 섹션이 전부 코셔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처음엔 정말 신기했어요.
오 신기하다.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마트에 닭을 사러 갔었거든요.
네.
되게 기억에 남는 그 에피소드라서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백숙을 끓이려고 이제 통닭을 사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통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 팔렸나 보다 하고 옆에 따로 뭐 할랄 코너 이렇게 돼 있는데 통닭이 거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가 다르지? 하다가 뭐 가격도 비슷하고 하길래 저 그냥 그걸로 가져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할랄이 뭐예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코셔도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한 이렇게 고기잖아요.
네.
할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슬람 율법에 맞게 어떻게 처리된
이슬람도
것들?
거구나. 어.
예를 들어서 뭐 신라면도 수출용은 할랄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 맞아. 어 보긴 본 것 같아. 근데 저는 아직도 어떤 종교가 어떤 고기를 못 먹는지 헷갈려서 저희 오는 손님들한테 이제 전부 알러지랑 무슨 고기 먹을 수 있는지 못 먹는지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오 알러지 하니까 생각난 건데 캐나다 식당들은 정말 친절한 것 같아.
왜요?
왜냐면 메뉴에 베지테리안 옵션이나 알러지 표시를 권장하고 있고
맞아 맞아
손님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이제 표시를 해두기도 하잖아요. 한국은 이제 채식주의자가 고기 빼달라고 해도 넣어주는데 이모들이 먹어야 튼튼해진다고 고기 먹어야 된다고
가리지 말라고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아,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손님 중에 한 팀이 이제 베지테리언들이 손님 되게 많이 와요. 근데 그 중에서 이분들은 이제 오더를 하면서 저한테 칼이나 조리 기구들 같은 거 잘 닦고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 음식 만들 때. 그래서 그 전에 고기 사용했었던 거 안 쓰게끔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절대 그 조리 기구들로 자기 음식들 만들어주지 말라고 요청하는 손님이 있었어요.
그게 뭐 피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피쉬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뭘 시켜야 돼?
뭐 아보카도 롤이랑 쿠쿰버 롤 뭐 이런 거 먹던데?
와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될 텐데.
저 밥이 없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은.
아 집에. 그렇지. 밥에 양념이 안 됐지.
양념도 없고 아예 쌀이 없을 것 같아.
그러네.
초록색만 먹을 것 같아.
맞아요. 제가 아는 분은 베지테리언이 있는 집에 초대를 받아서 놀러 갔대요. 근데 한 이틀인가 3일인가 머무는 일정이라서 밖에 나가서 계속 사 먹을 순 없잖아요.
없지. 비싼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주방에서 이제 요리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사촌댁이죠? 사촌의 네. 와이프가 고기 요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주방에서.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사 먹었대요.
아휴 참.
이런 거 보면은 캐나다는 확실히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는 나라라고 생각되네요.
우리나라는 진짜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무례할 수 있는데 이 또.
그치.
참. 그래도 여기는 중국인들이 많아서 어딜 가던 그 중국의 현지 음식들을 드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한식도 한국처럼 비슷하게 먹을 수 있어서 대도시에 살고 있는 캐네디언들은 시골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오픈마인드인 건 확실해요.
맞아.
그래서 이제 한국 음식이 좀 진입 장벽이 높은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많다 보니까 거부감 없이 많은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접해서 못 먹는 음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많고 오히려 그리고 부모님이 아예 그런 걸 안 먹는다면은 당연히 못 먹겠죠.
맞아요 맞아요. 뭐 형부는 청국장도 드시잖아요.
그쵸. 청국장 진짜 잘 먹고 뭐 인도 음식 중국 음식 이런 되게 센 음식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맞아. 핫팟도 잘 먹잖아요.
네.
대박입니다. 정말 입맛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음식은 도전의 마인드. 이 음식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도전이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깔짝대면은 보기 싫지.
그냥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시도조차도 안 해봤는데 내가 아 그냥 별로일 것 같아 아니면은 한 번 먹어봤는데 별로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 안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약간 반대입니다.
써니도 진짜 오픈마인드야. 진짜 모든 문화를 잘 흡수하고 그런 게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저희 엄마도 그렇고 그 새로운 다른 나라 음식을 잘 도전도 안 하고 좀 아예 거부를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이게 좀 결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먹고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막 더 먹으라고 막 하고 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어른들은 다른 나라 음식 도전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이 맨날 저한테 핫팟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핫팟을 먹고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냄새도 맡기 싫다고 아예 안 간다고 막 그래서 저한테 막 너가 시도도 오래전에 해봤는데 지금 네가 싫어하는지 어떻게 아냐면서 좀 네 마음이 잘못됐다고 이러면서 좀 혼내요.
아, 정신교육을 받으셨네요?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 중국 음식 먹었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서 뭐 지금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전에 먹었을 때는 좀 진짜 막 어지러울 정도로 입맛에 안 맞고 막 진짜 너무 아닌 거예요.
아, 힘들지. 그 혀에 딱 처음 닿았을 때.
근데 그게 고수뿐만이 아니고 약간 중국 음식은 향신료가 좀 세잖아요.
아우, 세.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것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들.
맞아요. 근데 또 고수도 나중에는 맛있던데?
그러니까 고수가 뭐 없어서 못 먹잖아. 또 중독되면.
그렇대요. 아직 저는 그것까진 아닌데.
있으면 먹고.
어, 그거는 드세요? 쌀국수에 민트?
아니요.
그것도 약간 고수 느낌인가요?
아, 그래도 민트가 좀 난데.
아, 민트가 나?
고수는 좀 그 행주 삶은 거 먹는 느낌? 죄송합니다. 저는 또 혼날 거 또 있어요.
뭐야, 이리 와. 누구야? 뭐야, 이리 돼. 누구야?
또 여기 명절에 이제 시댁에 가면 이 나라 음식들을 먹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느끼해요. 뭐 파스타, 터키, 소고기, 감자 막 이런 거. 네, 그럼 저는 진짜 막 김치랑 밥, 라면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뭐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면 남편이 최소한 너도 우리 음식 먹을 때 우리 음식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음식만 먹을 시도를 하라고 그 신혼 초 때 홍군형 나서 지금은 이제 시댁에 가면 김치랑 밥을 안 먹고 이제 감자랑 파스타, 고기 그래도 이제 야채가 있으니까 그런 거 먹고 있긴 해요. 아, 근데 진짜 피클이라도 좀 줘라.
그러니까요. 저희는 느끼한 거에 좀 취약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클 필수지.
아, 근데 써니 씨는 서구식 음식 진짜 잘 먹잖아요. 한식보다 서양 음식을 맨날 더 많이 드시면서 사니까 괜찮지 않아요?
저도 근데 막 딱히 한식을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있으면 또 잘 먹거든요.
네네네.
근데 없어도 괜찮아. 그런 느낌?
뭔지 알지.
근데 진짜 제가 신기한 거 깨달았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기본 반찬에 김치가 무조건 있잖아요.
있어야지.
그리고 뭐 오징어 이렇게 말린 거 무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무튼 무침 종류 이런 거에 웬만해서는 고춧가루, 고추장 무조건 그치? 들어가죠.
네.
그래서인지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한국을 나와서 살면서 김치를 매일매일 안 먹었어요.
그 써니 씨 짝꿍은 이제 김치 냉장고에 못 넣어놓게 하잖아요. 냄새 나서.
냄새 난다고.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대부분이죠. 외국인들은.
그게 이게 진짜 냄새가 나긴 나나 봐.
나나 봐.
이게 약간 모르지. 방구 냄새가 난대요.
뭔지 알 거야. 알 것 같아.
특히 깍두기 같은 거는 방구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하고 무라서 그런가 봐.
그래, 무가 발효되면 더 냄새가 날 수 있지.
근데 김치류는 내가 보기엔 약간 그 시큼함과 매운 향 그런 게 이제 그냥 냉장고를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김치 냉장고가 필요한가 봐.
그런가 봐요. 따로 이게 격리를 시켜야 되는가 봐.
격리.
아무튼 제가 김치를 매일 안 먹으니까 그 매운 거에 대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제가 한국 갔을 때 엄마가 뭐 불고기 전골인가 이런 걸 해주셨는데 딱 보기에도 그냥 고춧가루 없이 간장 베이스였거든요.
그래요?
근데 너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매워 이거 이러니까 엄마가 뭐가 맵냐고 매운 거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양고추 그냥 몇 개 들어가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아우 뭐야 진짜 완전 맵찔이네.
맵찔이 다 됐다고 김치 안 먹고 살아가지고 그냥 초등학교 입맛이라고 막 그랬죠.
요즘 초딩들도 김치 잘 먹어.
유치원생?
소외되는 이웃 없는 사이 좋은 팟캐스트.
지금 몇 시예요?
토론토시 여러분이요.
네?
토론토시 여러분.
이번화가 너무 길어서 편집을 하다가 2부를 따로 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부는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돌아옵니다. 안녕.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앵커,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이 플랫폼에서 캐나다시 여러분을 검색하시면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캐나다시 여러분은 인스타 계정은 canada.everyone 다시 한번 canada.everyone이고요. 각종 사연 혹은 아무 말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이메일 주소는 canada.everyone@gmail.com 다시 한번 canada.everyone@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연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소외되는 이웃 없는 사이좋은 팟캐스트. 지금 몇 시죠?
캐나다시 여러분.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